그러면 다 함께 수요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전체적인 말씀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본문은 1절만 읽지만 나중에 14절 이하 1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될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은 14절 이하 18절 말씀을 읽지 않고 시편 22편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말씀에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임마누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심령들이 이 세상이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나타내신 것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22편 앞, 그 곡의 앞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아엘레샤할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 시가 다윗이 기록한 시인 것을 밝히고 있죠. 그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대략 그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은 10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 그 1000년 전부터도 이렇게 예수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무소불능하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1000년이 문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그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뭐또 1000년은 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미 증거 계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증거되고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자, 어찌됐든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에 그 집에 그 모퉁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집을 든든히 버티는 그런 정말 보배롭고 요긴한 돌,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정말 기반을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돌을 귀히 여기지 않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번 주일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5절인데 이사야 53장 2절 5절에서는 우리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오실 예수님은 주시고 그리스도이신데도 정말 보배롭고 정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돌인데, 정말 구원의 반석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돌로 취급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성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찔리고 정말 상함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죽으심을 당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훗날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 24절에 보시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신은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24절의 말씀을 통해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죽으심에 대하여 언급을 나타내신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심하는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약의 복음에 기록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 주일에 그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를 세 글자로 줄이면은 세 글자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글자는 호산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22편 1절도 그 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들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다들 맞추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마태복 2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 27장 45절 이하 47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 36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들은 그 거기에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거기 섰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아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어디 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 줄 알고 그 뭔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원을 예수님을 구원시킬 줄 알고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죠.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그 이유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뜻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실은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그 굉장히 다윗이 굉장히 사울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년에는 아들로 또 압살롬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좀 끊임없이 이 다윗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 중에 정말 그 자신의 고통을 시편 22편에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다윗의 고통과 고난을 표현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표현한 게 아니라 훗날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고통 그 고초를 그 표현했다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번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과 그 복음서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훗날에 먼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 주 대신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앞서 살펴본 말씀들 아니었습니까? 네, 이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을 표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바로 훗날에 예수님께서 정말 당하실 그런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절 이하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14절 이하 18절 말씀, 전체적인 말씀이지만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읽으셔서는 느낌이 안 오겠지만, 나중에 예배가 끝난 후에라도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에 관련된 말씀과 비교해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앞으로 당하실 그런 것,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런 그 찔림, 상함, 그리고 그 주변에 의해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가시면류관의 찔림이나 아니면 채찍의 아픔이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도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막 뼈에 사무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시고, 저희가 나를 주목해보고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했을 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이것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 27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 27장 33절 이하 36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당한 다윗이 시기 때문에 다윗에 대하여 본인에 대하여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처럼 본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훗날에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사복음 중에, 이것이 이제 다 사복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마가복음 15장 22절 이하 24절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22절 이하 24절이나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 35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 35절에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기록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복음서 중에 가장 자세하게 오늘 이 말씀과 거진 똑같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에 기록된 19장 23절 이하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면서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뽑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설명을 하죠.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2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냥 자신들이 한 행동인데 근데 자기들이 한 행동이 이 시편의 말씀의 기록 22편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군병들은 몰랐죠. 뭐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냥 군병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 그게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는 곳 응하려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 차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이하 20절입니다. 시편 34편 몇 장 넘기셔서 시편 34편 19절 이하 20절 말씀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19절 이하 20절 말씀 다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시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네, 이 시편 3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겠다. 이게 누구 얘기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 얘기죠. 우리가 그 작년에 성경 퀴즈를 몇 번 한 적 기억하시죠? 예, 아직 교회 게시판에 있는데 그 성경 퀴즈의 한 내용 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대해서 성경 퀴즈를 한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절기가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인데 무슨 절기입니까? 네,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절기가 기록된 것이 시작된 것이 그 출애굽기 12장 아니겠습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밤사이 급히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기 전에 그 무교절과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데 그 중에 그 꼭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을 먹고 이제 아침이 되기까지 다 소화하라 불태우라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네가 잡은 양의 그 뼈를 꺾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드리면서 이게 훗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연결하신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잠깐 읽어드리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2장 43절 이하 4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라고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바로 그 잡은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이하 12절에서도 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과 유월절 것을 같이 지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때도 민수기 9장 11절 이하 12절에서도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지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잡은 양은 절대 뼈를 꺾지 말라라고 아주 그렇게 대대로 지킬 명령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34편 다윗의 시에도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의인을 지키시는데 바로 그 중에 뼈가 꺾이지 않게 지키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의 양이 누구라고 밝히셨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성경 퀴즈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답으로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 37절이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읽어있던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이 친히 뼈가 꺾이지 않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 3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죠.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 37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직접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 37절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부터 182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7절을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날은 이제 31절부터 읽으시면 이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는 이제 유월절이라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니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금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토요일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주일날 이제 그게 유월절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하는지 읽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왜? 요 부분에 색깔 있는 패신으로 표시하셔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인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안식일까지, 그 유월절 명절 때까지 시체 십자가에 죽은 그 시신을 매달아 놓고 그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십자가 못 박은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그냥 빨리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시체를 치워달라.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이 유대인들의 요구였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한 바가 이겁니다. 빌라도에게 요구를 해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그 시체를 치우자라는 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사항이에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요구사항을 따라서 그 군병들이 가서 그 두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어요. 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표시하셔야 되겠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표시해야 될 부분이 나오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로, 그러니까 이 너희는 바로 우리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군병이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 그냥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쪼개어 찢어서, 그리고 속옷은 찢지 않고 그 속옷은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수 있나 제비 뽑자, 이렇게 그냥 군병들이 재미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게 이미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본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신약에서 벌어진 일을 통하여, 와, 구약이 정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구나, 나타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시체를 십자가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 시체를 치우려고, 빨리 그 매달린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그걸 치워라 얘기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원했던 것들인데, 근데 그게 사람의 원대로 되지 않죠.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원대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아니어질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게 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은 두 강도대들의 다리를 꺾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그냥 꺾지 않고, 아, 이미 죽었네. 그러니까 그냥 다리 꺾지 말고 그냥 창으로 툭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했다라는 거죠. 그냥 군병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바로 시편 22편이나 아까 시편 34편 19절 20절에 이미 구약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그냥 무심코 했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그 30절 말씀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29절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목마르다 하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7장 이제 3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편 69편의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69편 21절도 읽겠습니다. 이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구약성경 851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다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이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었다. 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거기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기록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했다라는 그 부분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증거한 말씀대로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 말씀만 말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우리가 주일날 시편 118편에 그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6월쯤 이제 명절을 앞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외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그들이 다 목소리를 이것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외친 내용이 바로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외친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생각이나 사람이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수기 23장 19절에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다.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바로 친히 이루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그 이런 얘기를 아까 요한복음 읽으신 것 중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느니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기록됐다는 거죠.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말씀을 응하신 것이라고 우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글이 응했음을 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응했음을 바로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정말 장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장자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장자를 잃은 애통처럼 큰 애통해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정말 큰 애통이 정말 이 스가랴 선지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과 이 죽으심은 이미 구약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이 구약을 안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했던 그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친히 자기 눈앞에서 그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자기들은 그 말씀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 것이죠. 그냥 도구로 끝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냥 도구로서 들러리로 그들은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찮고 이 말씀 그리 중요하지 생각하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어. 이거 몰라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왜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19장 말씀대로 이것을 응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이것을 알고 믿게 하려 하게 하심 위에요. 이번 사도행전 4장에 온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위에 얹어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되고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로 친히 구약에 이렇게 말씀들이 이미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 알려주시고 친히 그 말씀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 주시면서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이 예수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칫 이 외침이 어떻게 보면은 원망하는 외침같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칫했다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서 무슨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네,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그냥 믿음이 없어져서 원망조로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냈다면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원망스러운데 나를 버리셨고 멀리 하셨는데 왜 의지를 합니까? 왜 부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그런 외침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증거하여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가사를 가라사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던 이 말씀도 바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려진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 31편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31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31편 5절 말씀 다음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 힘입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 돈에게 의지를 하겠습니까? 평생 돈을 벌려고 살지만 먹고 살려고 살지만 여러분들 생을 떠날 때 그 돈을 의지하고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 보기에 옳게 보이십니까? 그 돈이 나를 지켜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내 연장시켜줍니까? 그렇지 없죠. 그럴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의 신명기 30장에서 알려주신 바와 같이 우리 앞에 생사 화복을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바로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의탁을 드려야 옳지 않겠습니까?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그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불쌍한 영혼이죠.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이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정말 그 간구와 질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친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 이 세상에서 고통의 순간, 환란의 순간, 그리고 정말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도 그 순간에 고통의 고난과 환란의 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들도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접 성경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심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예수님을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14절 이하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서 이제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이미 앞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다. 십자가 달려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그 간구와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사람의 대제사장,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과 달리 간구와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받으시고 친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긍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그러니까 돌아보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구와 질고를 이미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계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든 삶이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삶이 되셔서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영원하신 그 말씀과 함께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정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법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복된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오늘 서두에 이사야 53장 그 5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정말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무궁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소불능하여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22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그 시체를 치우고자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 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그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이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정말 예수님의 본을 쫓아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여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모퉁이돌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찮은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반석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힘입어 살아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에게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을 예수님으로 믿사오니 끝까지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예수의 말씀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켜 주신 줄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말씀을 이루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